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에서 정권 인수 작업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명됐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에서 정권 이양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제 입장이 바뀐 건가요? 예, 윤 기자가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논란을 빚었던 것은 정권 이양에 협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선거에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승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연방 조달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예. 연방 정부 기구인데요. 이 연방 정부 조달청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이 당선인 측의 정권 인수 준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 헌법상 권한은 아니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당선인 인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개표 결과가 나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특히 경합주에서 이 말하자면 선거 부정, 특히 우편 투표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하고 또 상당수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연방 조달청은 당선인 확정을 미뤄왔던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 정권 인수를 위해서 필요한 그 예산, 인력 지원 이런 거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네.
바이든 후보 측은.
예.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여러 가지 선거 소송들이 잇따라 기각되고 또 그 핵심 경합주의 결과를 제외하더라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연방조달청 청장이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에게 서한을 보내서 정권 인수 작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조달청의 담당관은 연방정부의 각 부처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인 지위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도 비록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권 인수를 위한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도 동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바이든 당선인은 일단 필요한 정권 인수를 위한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 정권 이양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선거 결과에 완전히 승복한 것은 아닌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 정권 이양에 이제 협조하겠다는 뜻은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주 올리는 인터넷 트윗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제 공화당은요 더 열심히 싸워라 그러면서 부정 투표 의혹을 이제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거 부정이 있었다며 수십 건의 이제 소송을 냈는데요. 30건 정도가 기각되긴 했지만 여전히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보다는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라고 그럴까 이제 기세가 좀 꺾이거나 승복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제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26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백악관에서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달 14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하면 나는 백악관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의 이제 승복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승복의 기준,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하면은 난 나가다 이런 이제 승복의 기준을 밝혔고, 또 시점 1월 20일 이제 나갈 수 있다 이런 걸 밝혔기 때문에요. 미국 언론이 상당히 여기에 이제 주목하고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보단 이렇게 좀 그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소송도 있고 또 그동안 몇몇 그 조지아주 같은 데서는 재검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개표 결과가 그 뒤집힌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좀 그 보고서 그 생각이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복했다, 승복한다 이런 언급은 아니지만 이를 보는 대선 결과를 보는 그 분위기는 상당히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윤 기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선이 끝나면 선거에 진 패자가 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지금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가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약간의 입장 변화는 있지만 누그러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승복하는 일이 지금 단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현 단계에서 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소송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런 생각을 숨기지 않고 있는 건데요.
네.
당연히 그런 맥락에서 전화통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전화통화를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그야말로 패배를 시인하고 또 승자에게 축하를 하는 그런 전화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전통이 미국 정치에서 전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예외적이죠. 이런 것들이 지난 2000년에 이제 조지 부시 후보하고 엘 고어 전 부통령이었죠. 예. 그 대선 과정에서도 플로리다에서 이제 재검표 사태가 빚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꽤 오래 가지 않았습니까?
예.
한 달 가까이 갔는데요.
네.
이때도 그야말로 말하자면 뒤진 후보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후에야 승복하는 이런 사안이 벌어졌죠. 그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개표 결과가 나오면 바로 패배든 또 승리 연설을 하는 것이 좋은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그 근소한 차이로 졌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후보의 권리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또 간과할 수 없는 그런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정권 이양 절차 중에 하나가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 브리핑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그 태도 변화 이후에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0일부터 이제 국가안보 그 정보 브리핑을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는
예.
이제 대통령 선거 직후에 대통령 그 당선인에게 그 정보기관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이제 관례였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것이 안 이루어졌는데요. 30일부터는 이루어질 그럴 전망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정보 브리핑은 미국의 이제 국가정보국, 영어로 이제 DNI라고 그러죠. 국가정보국이 준비하고 참석자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 부통령 당선인, 그리고 핵심 참모진 등이 참석을 하고요. 보고 내용은 영어로 이제 그 대통령 일일 브리핑, 줄여서 이제 PDB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뭐 이제 이것이 적대국의 동향, 테러 움직임, 또 우방국이라도 그 최고 지도자의 움직임 등 최고급 그 1급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장관을 비롯한 새 행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팀을 지명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외교 안보 요직 인선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잠시 바이든 당선인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죠.
It's a team that reflects the fact that America is back.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며 미국은 물러서지 않고 세계를 이끌 준비가 돼 있으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고 적대 세력에 맞서면서 동맹을 거부하지 않고 미국의 가치를 위해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거듭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예,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앞서서 스스로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핵심 슬로건이라 그럴까 그 가치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 제일주의 아니었습니까?
네.
이런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 결과 오랜 우방인 유럽 그리고 아시아 등지의 동맹국들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것이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인식이고요. 따라서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이런 소원해진 상황을 복원하고 동맹 우선주의 그리고 다자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로 복귀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자 협력과 관련해서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해서 그동안 수많은 국제기구로부터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이들 기구들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이유였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들어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있고요. 예. 또 이란 핵협정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유네스코 또 UN 인권이사회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와 관련해서 중국 측에 지나치게 경사돼 있다고 비난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의 탈퇴도 이미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지난 4년 동안에 이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복구시켜 놓고 전통적인 미국의 다자 중심 그리고 우방국들을 존중하는 그런 외교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의 발언 잠깐 들어보죠.
As the president-elect said, we can't solve all the world's problems alone. We need to be working with other countries.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 홀로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를 최우선 사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링컨 차기 국무장관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를 책임질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명됐는데요. 올해 58살이고요. 외교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그 최고 그 명문 대학이죠. 그 하버드 대학하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과거 그 클링턴 행정부 시절인 그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의 영어로 NSC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실무자로 일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의회, 국무부 여러 연구소에서 이제 외교 안보 문제를 담당을 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하고는 미 의회 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제 그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블링컨은 그 사무국장을 맡아서 그 처음으로 그 얼굴을 맞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블링컨은 백악관에서 이제 일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략 외에도 이란 핵 문제 정책을 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언론 보도를 보면 블링컨은 그 북한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 이상 만난 뒤에도 이제 핵 문제가 풀리지 않자 언론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허한 회담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대북 제재 그러니까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핵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국무장관과 함께 외교안보팀을 이끄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이크 설리번이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젊은 관료 출신인데요.
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일했습니다. 국무부의 정책기획실장을 지냈는데요.
예.
말하자면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굉장히 호흡을 잘 맞춰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국무장관의 그 호흡 일치 그리고 손발이 굉장히 잘 맞아서 외교정책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관측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블링컨이든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든 이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그 바이든 당선인의 의중을 파악해왔고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하자면 그 외교 안보 관련한 행보, 발언 이런 것들이 곧바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으로 그냥 확정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참모들의 의견과는 다른 전격적인 결정들이 외교안보에서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격적인 스타일로 인해서
네.
그렇지만 이제는 이 두 사람의 그 역할이 미국의 외교를 전통적인 외교로 다시 되돌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이란 핵협정과 관련해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핵심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이 설리번 내정자가 이란 핵협정 토대를 닦기 위한 초기 회담에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냈고요. 또 국무부와 백악관을 오가면서 이 재균형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이라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아태 지역 정책의 근간 아니었습니까?
네.
예,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사입니다. 이 특히나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하고는 달리 좀 더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할까요? 온건한 성향의 대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말하자면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 또 현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개발하고 강화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북 협상에 관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국가정보국장 DNI는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인데요. 여성인 에브릴 헤인스 전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 부국장이 지명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국은 그 지난 2005년에 이제 만들어진 정보 조직인데요. 유명한 이제 CIA 중앙정보국을 비롯해 이제 17개 그 정보기관을 총괄적으로 그 지휘 감독하는 최고 정보기관인데요. 이번에 이제 사상 최초로 여성인 그 에브릴 헤인스가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헤인스가 그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은 미국 최초로 여성 그 정보당국 이제 수장 총책임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헤인스 지명자는 올해 이제 51살이고요. 미 중앙정보국 CIA 이제 부국장을 2년가량 지냈고요. 이어서 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그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헤인즈 지명자는 그 과거에 그 여러 그 다채로운 경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학 시절에는 물리학을 공부를 했고요. 또 졸업 후에는 서점을 운영하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법학을 전공해서 미국 정부에 들어온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그런 여성입니다.
또 유엔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는 직업 외교관이 발탁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바이든 당선인의 그 외교안보 주요 인선을 보면 앞서서 국무장관 지명자, 그 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그리고 유엔 주재 대사 전부 다 직업 외교관 내지는 국무부 백악관을 오가면서 관료 생활을 쭉 했었던 그런 인사들 아닙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유엔 대사 지명자는 니키 헤일리 아니었습니까? 정치인이었습니다.
네.
외교관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낸 인사였는데요.
네.
이처럼 그 전통적인 방식의 외교를 복원하겠다라는 당선인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관측통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유엔 대사가 그 미국의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 그리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이 하는 것이지, 유엔 대사는 사실 국무부의 일원으로서 그 국무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 그 당선인은 유엔 대사를 다시 강력급으로 격상시켜서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유엔 대사의 그 직책에 좀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원래 쿠바 출신 이민자라고 하죠.
네, 국토안보부도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생긴 그 막강한 그 안보부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쿠바계 미국인 알레한드로 그 마요르카스가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마요르카스 지명자는 올해 이제 그 61살이고요. 이민자 출신이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예.
마요르카스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연방 인민국 국장을 지냈고, 또 국토안보부 부장관을 지낸 인물로서 이제 경험이 상당히 이 분야에서 그 풍부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 흥미로운 대목은 마요르카스가 원래 이제 쿠바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적에 이제 플로리다로 망명을 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미 정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이민국장, 국토안보부 부장관을 지내서 이번에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된 굉장히 그 흥미로운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존 케리는 전에 국무장관을 지낸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인데요. 이번에 기후특사라는 걸 맡았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내년에 들어설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엿보게 할 수 있는 인선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어떤 분입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고요.
그렇죠.
또 바이든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상원에서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상원의원으로 일하면서 특히 외교위원회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함께 일했었던 그런 인사고요. 또 상원의 외교위원장직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랫동안 말하자면 측근으로서 가까이 활동해온 그런 두 인사 아닙니까?
예.
이런 거물급이 기후특사를 맡게 된 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최우선 정책 중에 하나로 기후변화 문제를 다뤄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고요.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 그 웹사이트 여기를 보면요. 차기 행정부의 핵심 4대 과제를 코로나 대응, 그리고 경제 회복, 그다음에 인종 문제와 더불어서 기후변화 문제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는 지금 미국이 국내적으로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 과거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과의 협력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나라가 바로 미국과 중국이고요. 이 두 나라가 협력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진전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임명한 그런 그 의도나 배경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네. 우선순위고 또 이 문제에서 다자 협력을 중시하겠다. 이런 의도라는 거죠.
네. 새 행정부의 주요 외교 안보 요직은 거의 다 지명이 되는데요. 이 국방장관은 아직 인선이 안 됐습니다. 이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때문에 이런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밑 경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국방장관에 대해서 그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미셸 플로이더 전 국방부 그 차관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그 인선에 그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그 지명자가 안 나온 걸 둘러싸고 여러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바이든 진영 내부에서 미셸 플로이드 국방장관 그 지명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측도 있고 이에 반대하는 측에 있어서 견해가 맞서서 이게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제이 존슨 전 국토안보부 그 장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이런 사람이 지명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흑인이 이제 그 국방장관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주로 백인 또는 군 장군 출신들이 요직에 임명이 됐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성 또 유색 인종이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사실 뭐 인선이 그다지 여러 명에 대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니까
예.
아직 좀 미리 그 섣불리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소수민족 그러니까 그 히스패닉들 그리고 아시아계들 또는 흑인 이런 소수민족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또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온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자체가 여성 아닙니까? 미국의 네. 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 이제 될 것이고요. 또 흑인 여성 출신이고 그러면서 또 인도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띈다고 하겠는데요. 아시아계라는 의미도 있고 흑인계라는 의미 또 여성 첫 부통령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미 그 바이든 당선인은 유엔 대사를 여성으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도 또 지금 국방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미셸 플로노이 전 국방부 차관도 여성입니다. 그 플로노이 전 차관이 국방장관에 실제로 지명될 경우에는 이것 또한 미국 역사상 첫 여성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점을 두고 있고 또 요직에 많이 기용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들은 지금 전문가들이 대체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내년 1월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노선을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안보 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 노선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앞서서 이제 그 새 지명자, 핵심 외교안보 지명자들에 대한 그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요.
예.
이 미국의 그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그 핵심 지명자들의 공통적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외교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다자주의로 그 복권하고, 그 다음에 동맹을 중시하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그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노선으로 확립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우선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유럽이나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바이든 그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가 참 중요한 나라 뭐 지역입니다만은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 점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상당히 이제 험악한 분위기였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미국과 중국은 그 남중국해, 무역, 홍콩,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사사건건 이제 갈등을 빚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이런 일에 이제 그 본질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미국도 그 남중국해, 홍콩 뭐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완전히 180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미중 관계는 갈등 관계의 그 측면 못지않게 그 협력적 측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문제도 그렇고요. 또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요. 또 북한 핵 문제도 이것이 미중이 협력을 해야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중국과의 경쟁과 갈등은 이제 좀 그 계속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그 규범을 좀 국제적인 규범을 중시하고 대화도 과거보다는 좀 많아지고 그래서 갈등과 경쟁을 하더라도 좀 더 그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참 뭐 저희들로서는 뭐 참 중요한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1월 20일에 미국에서 이제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할 텐데 전처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과 협상하는 모습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 자신이 그 말하자면 실무진에게 북핵 협상을 맡길 것이고 또 자신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상황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전격적인 말하자면 그 밑에 실무 관리들의 준비가 꼼꼼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 탑다운식 말하자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말하자면 움직임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렇다고 정상회담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은 아니고요. 이미 세 차례 미북 정상이 만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는 실무진의 협상에 무게를 둘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일단 정책 재검토를 하고 또 북한 문제를 담당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데 얼마나 걸릴지 최 기자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제 행정부가 계속 그 같은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이제 뭐 계속 추진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번 경우에는 가령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할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대통령에서 이제 민주당 대통령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행정부가 바로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새 대통령이 들어와서 기존에 어떤 정책을 해왔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정책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그 국무부의 이제 그 최고 실무 책임자가 이제 국무부 동아대책관보인데요.
예.
이것도 이제 임명을 하려면은 그 무슨 인준 절차도 있고 지명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번에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북한 핵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을 하고서 그 추진을 해봤는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우선 순위는 그거와는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적 규범을 중시하고 또 기후 변화 복귀 또 뭐 이란 핵 문제 이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의 우선 순위는 아무래도 좀 그 트럼프 행정부보다 좀 뒤로 처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때까지 그러니까 가령 내년 6월이 돼야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6개월 동안 지금으로 치면은 한 8개월 가량은 이제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이 잘 안 나서는 그런 올스톱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로 그 서울에서는 지금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한 앞으로 6개월, 8개월을 가만히 바이든 행정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그 사이에 뭔가를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남북 화해 협력도 좋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뉴스포커스 오늘은 미국에서 정권 인수 작업이 공식 시작됐다는 소식, 또 바이든 행정부의 요직 인선,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청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우리에게 동심을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초원을 달리고 싶게 만드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노래한 You Make Me Feel So Young으로 오늘 그 시절 그 노래 시작할게요.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spring has sprung. And every time I see you grin, I'm such a happy individual. The moment that you speak, I wanna go play hide and seek. I wanna go and bounce the moon just like a toy balloon. You and I are just like a couple of tots running across a meadow, picking up lots of forget-me-nots.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there are songs to be sung, bells to be rung, and a wonderful fling to be flung. And even when I'm old and gray, I'm gonna feel the way I do today, 'cause you make me feel so young.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spring has sprung. And every time I see you grin, I'm such a happy individual. The moment that you speak, I wanna go and play hide and seek. I wanna go and bounce the moon just like a toy balloon. You and I are just like a couple of tots running across a meadow, picking up lots of forget-me-nots.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there are songs to be sung, bells to be rung, wonderful fling to be flung. And even when I'm old and gray, I'm gonna feel the way I do today.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young. Ooh, you make me feel so young.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시절 그 노래 심연지예요. 오늘 첫 곡 사랑하는 사람 덕분에 힘들고 어두운 이 세상도 아름답게 느껴진다 라고 행복을 노래한 You Make Me Feel So Young, 지난 2주 동안 함께했던 주인공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들어봤어요. 이 미국 뉴욕 최고의 공연장으로 손꼽히는 파라마운트 공연장을 수천 명의 소녀 팬들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주인공 프랭크 시나트라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막 가수로 입문한 신인 가수였지만 그야말로 공연계에 열풍을 몰고 왔던 그는요. 일주일로 예정된 공연을 한 달로 또 그리고 두 달로 계속 연장하게 만들었습니다. 1940년대 이 당시 청소년들 사이에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누렸던 엄청난 인기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언론에서는요, 여학생들의 우상 아이돌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는 대중문화계에서 이 청소년들의 스타라는 의미로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첫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에서 청소년들에게 이 숭배에 가까운 지지와 인기를 얻는 스타들을 10대들의 우상이라는 뜻에서 틴 아이돌이라고 부르게 된 건데요. 이제는 뭐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이돌이라는 용어가 이 그 기원을 따지자면 프랭크 시나트라의 젊은 시절 별명인 여학생들의 우상 아이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오빠 부대를 만들었던 프랭크 시나트라가 1944년에 발표한 노래 중에서요. 토요일 밤이라는 제목의 Saturday Night 한번 들어보고 얘기 또 이어갈게요.
Saturday night is the loneliest night in the week. Cause that's the night that my sweetie and I used to dance cheek to cheek. I don't mind a Sunday night at all, cause that's the night friends come to call. And Monday to Friday go fast, and another week is past. But Saturday night is the loneliest night in the week. I sing the song that I sang for the memories I usually seek, until I hear you at the door, until you're in my arms once more. Saturday night is the loneliest night of the week. Saturday night is the loneliest night of the week. I sing the song that I sang for the memories I usually see. Until I hear you at that door, until you're in my arms once more. Saturday night is the loneliest night of the week.
'떠나간 사랑 때문에 외로운 밤이 바로 토요일 밤'이라고 노래한 Saturday Night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데뷔 초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프랭크 시나트라의 히트곡 행진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던 1953년에는 이 영화배우로도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연기와 가수 다방면으로 인정받는 이 슈퍼스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어로는 From Here to Eternity, 한국말로는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제목의 영화에 출연하게 된 시나트라는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다음 해인 1954년 영화인들에게 주어지는 유명한 상이죠.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후로는 수많은 영화에 출연 제의를 받으면서 이 배우로서도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렇게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배우로도 많은 활약을 하게 되지만 동시에 음악적으로도 그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해였습니다. 유명한 편곡가였던 넬슨 리들과 함께 작업했던 몇 장의 앨범들이 그 자체로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 언어라는 평을 받을 만큼 아주 탁월한 앨범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제목의 Love and Marriage 한번 듣고 올게요.
Love and marriage, love and marriage go together like a horse and carriage. This I tell you, brother, you can't have one without the other. Love and marriage, love and marriage, it's an institute you can't disparage. Ask the local gentry and they will say it's elementary. Try, try, try to separate them, it's an illusion.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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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will only come to this conclusion. Love and marriage, love and marriage go together like a horse and carriage. Dad was told by mother, you can't have one, you can't have none, you can't one without the other. Separate them, it's an illusion.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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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will only come to this conclusion. Love and marriage, love and marriage go together like a horse and carriage. Dad was told by mother, you can't have one, you can't have one without the other.
사랑과 결혼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노래하는 Love and Marriage 들으셨습니다. 영화 배우로서 새로운 분야에서의 도전 중에도 가수로서의 성공도 놓치지 않았던 프랭크 시나트라. 그의 음악은 2019년에 개봉했던 미국 영화 조커에서도 두 곡이 수록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의 음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 삽입된 곡 두 곡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감동적으로 장식했던 노래, 그게 바로 인생이야 라는 제목의 That's Life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곡은 1964년에 마리온 몽고메리가 처음 녹음하게 됐지만 이후 1966년 프랭크 시나트라의 이 버전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돼요. 영화 조커에 실린 버전 역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바로 이 버전이었습니다. That's Life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지막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That's life.
That's life.
That's what all the people say. You're riding high in April, shot down in May. But I know I'm gonna change that tune. When I'm back on top in June, I said that's life. And as funny as it may seem, some people get their kicks stomping on a dream. But I don't let it get me down. 'Cause this fine old world, it keeps spinning around. I've been a puppet, a pauper, a pirate, a poet, a pawn and a king. I've been up and down and over and out, and I know one thing. Each time I find myself flat on my face, I pick myself up and get back in the race. That's life.
That's life.
I tell you, I can't deny it. I thought of quitting, baby, but my heart just ain't gonna buy it. And if I didn't think it was worth one single try, I'd jump right on a big bird and then I'd fly. I've been a puppet, a pauper, a pirate, a poet, a pawn and a king. I've been up and down and over and out, and I know one thing. Each time I just pick myself up and get back in the race. That's life. That's life.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fish for compliments. fish for compliments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Mike. Listen carefully. Hey Mike, doesn't this new sweater make me look f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Not at all. You look great in that new sweater. It sounds like you're fishing for compliments.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Hey Mike, doesn't this new sweater make me look fat? 내가 이 새 스웨터 입으면 뚱뚱해 보이지 않니? 라고 하자 마이크가 What are you talking about? Not at all. You look great in the new sweater. Hey, 무슨 말 하는 거야? 멋있기만 한데. It sounds like you're fishing for compliments. 너 괜히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fish for compliment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Mike. Doesn't this new sweater make me look f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Not at all. You look great in that new sweater. It sounds like you're fishing for compliments.
Today's expression is fish. F-I-S-H. Fish. For. F-O-R. For. Compliments. C-O-M-P-L-I-M-E-N-T-S,
compliments. Fish for compliments. A compliment is a good remark about someone or something. So when you are fishing for compliments, it means you are looking for someone to say good things about you. Fish. Fish는 보통 낚시질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표현에서는 꾀어내다라는 의미죠. Compliments. Compliments는 칭찬이나 찬사를 말하는 거고요. 결국 fish for compliments는 칭찬을 하게끔 유도하다라는 뜻인데 때로는 자신을 헐뜯거나 깎아내려가면서까지 남이 칭찬하게 하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제 동생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걸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동생은 은근히 분위기를 유도해내죠. 제가 칭찬을 안 하고는 못 빼기도록 말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마이크가 제게 너 괜히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It sounds like you're fishing for compliments 라는 문장이요. 자, 그럼 오늘의 예문 함께 보시죠. I wasn't fishing for compliments at all 라고 하면 난 칭찬받으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라는 뜻이 됩니다. Here's another example. Look at Tom. Isn't it so funny that he is trying so hard to fish for compliments? 라고 하면, 야, 톰 좀 봐. 그냥 칭찬받으려고 안간 힘쓰는 게 우습지 않니? 라는 뜻이죠. Here is a final example. Richard was fishing for compliments when he was showing off his new outfit. 라고 하면, 리처드는 새 옷차림을 보여주며 칭찬이 듣고 싶었던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Mike, doesn't this new sweater make me look f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Not at all. You look great in that new sweater. It sounds like you're fishing for compliments.
Let's review. When you are fishing for compliments, you are looking for someone to say good things about you. Fish for compliments. Fish for compliments.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